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든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아멘. 오늘 제목을 아침에 잠깐 바꿔봤습니다. 이혼 문제. 미리 주보에 저렇게 하면 안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결혼은 하기도 어렵지만 쉽진 않지만 또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기 소관이 아니고 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런 슬픈 결혼 생활이 나타나고 있죠. 사단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 가정 차원이 아니고 가정은 물론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파괴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회를 파괴하고 한 나라를 파괴하는 매우 연결된 아주 깊숙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개인의 차원 문제라기보다 그 시대의 문제요 또 하나의 나라에 속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결혼 문제를 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즉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육신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다가 또 자기 뜻대로 헤어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노아 시대가 될수록 노아가 한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가정이 깨어져가고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물질이 가정을 지켜주겠습니까? 좋은 여행과 저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행복하게,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가정이 화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결혼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이 타이밍에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결혼의 원리와 또 가정의 원리 또 한 번 더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이혼의 문제를 아시고 다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조금 긴데 뭐 한 가지 초점은 이혼 문제와 결혼 문제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발단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의해서 발단이 됐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공통적인 것은 부르지 않아도 모으지 않아도 스스로 소문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항상 세 가지를 하세요. 여기도 보면은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죠. 병을 고치는 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일,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시는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이거예요.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동기로 나온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교회도 꼭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동기로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자 하는, 교회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질 나쁜 불량배나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악한 동기로 나오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스로 정통 신앙을 한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대목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가시와 같고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불신자들이나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항상 회당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해야 예수님을 가장 잘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어떤 약점, 고속거리를 찾기 위한 나쁜 동기로 지금 나왔죠. 그들은 다른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병이 낫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은 불행하게도 3년 동안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보고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상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치유받아도 본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로 나와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꼭 한마디씩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질문했죠. 선생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이웃거리가 생기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즉 이혼 문제로 예수님의 고속거리를 찾고자 하는 좀 나쁜 의도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끊지 않는 집사 장로님들도 가끔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술을 먹어도 되는 말씀 구절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다른 데 인용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의, 즉 종교인들의 마음과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상에 부응하는 신학 조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신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수없이 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신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신학 교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도 안 믿고 홍해를 가른 사건도 안 믿는 교단이 있죠. 왜? 신학을, 교리를 그렇게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은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이론 같지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단 거 먹으면 좋기는 좋죠.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맛은 좋죠. 그런 애들이 다시 우거지국이나 김치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요. 신학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유롭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에 맞붙는 사람,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이 신앙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가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세상 맛을 본 사람은 세상 끊는 것이 어렵듯이 바로 신앙도 맞아요. 종교적인 것에 맛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십자가 중심의 신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만든 교리에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편리주의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 때만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동시에 결혼의 의미와 이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문제를 대답하십니다. 먼저 이혼의 문제를 대답하기 전에 결혼의 의미, 즉 근본적인 하나님의 결혼 의미를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그들도 읽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너희들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를 강조하시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의 원리를 바로 알면은 그들이 질문한 이혼의 문제는 그 안에서 이미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저게 결혼의 원리라는 거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아담을 지으시고 또 다른 남자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여자만 둘을 짓지 않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인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와 있고 또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고 결혼의 그 창세기에 나온 말씀들을 하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셨죠. 네. 네,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든 동기로 태어난 것이 여자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죠. 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네가 태어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네가 그저 너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6일 동안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뿐더러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명입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조의 사명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으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이미 끝났겠죠.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만 우글거릴 겁니다. 또 남자가 남자와 결혼했거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했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고 그래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돕는 배필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이유와 여자로 태어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자기 아내와 한 몸으로 합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결혼은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통해서 만든 그 본래의 자기 갈비뼈인 자기 아내와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란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은 쪼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으로 짝지어진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하나가 된 게 한 것을 사람이 임의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나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혼의 문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은 이혼이 자기 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못 들어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대요. 15절에 돌아가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여자를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들지 못했겠습니까? 영이 충만하여 두 여자, 세 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열 아내를 줄 수도 있는 분이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결혼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많은 여자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더 많은 여자를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결혼은 많은 여자와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 맞이한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어서 결혼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신 다음에 이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의미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결혼의 분명한 의미의 말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즉 모세의 글에는 이혼 정서를 주면은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또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나도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이혼이 생겨난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그 이혼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습니까? 하고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즉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안 것이죠. 완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혼 정서가 나온 거지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또 이혼당한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저때도 이혼정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혼은 한 몸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혼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만 이혼한 후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은 간음이란 죄를 더하여 짓는 것이고 또 역시 이혼당한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왜?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타고난 은사를 받아야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지 스스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독신을 사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음껏 걸림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더 좋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더 기쁘게 할까? 그게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같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원리를 알고 또 그 원리를 깨달으면 죄 세력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면 그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선악과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두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따먹게 되는 거예요. 즉 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어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따먹을 마음도 없었어요. 왜?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따먹을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죄의 문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넓고 좋은 문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는 하와의 선택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도 선택이요. 내가 문을 굳게 잠그는 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는 것이. 그런데 하와는 뱀이 준 거짓된 지식이죠.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열어두면은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이혼 문제에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이혼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혼에 대한 지식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나타나죠. 아, 저 사람 주로 그 사람이 사회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사단이 그런 사람을 이용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다는 지식의 문을 열 때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혼의 문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선택을 하죠. 열 것인가 닫아둘 것인가. 뭐 우리 모두는 이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음란한 영상으로 많은 문을 제시합니다. 문을 열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 영화, 폭력 미디어, 문을 열면은 게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내가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것을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된다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거짓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지식이 열매를 낳게 됩니다. 때를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론, 교회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들어오면 그것을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많은 것을 보고 지식을 받습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인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받아들이냐, 문을 잠그느냐, 여느냐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거의 불륜 드라마, 영화,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 뉴스거리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왜? 그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지식이 생깁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가능성도 있구나. 많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지만 여는 사람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영화에 보는 거, 드라마에 보던 거, 사람에게 들은 것이 자기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사단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열지 말아야 되는, 열면 안 되는 금기시대에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을 여는 일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게임과 세상은 악하고 좋은 게 있는가 보세요. 거기 중에 좋은 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알면 알수록 죄에게 내 문이 열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디어가 끊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많이 죄의 문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열려졌어요. 열려진다면 홍수가. 그런데 강에 수문이 있죠. 수문은 완벽하게 막아야지 조금이라도 1cm짜리 구멍만 있어도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집니다. 점점 커진 다음에는 수문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 물의 세력 때문에. 인터넷과 영상에 조금씩 조금씩 열려지는 것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디어만 끊어도 많은 영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를 그냥 금식 수련회 하면서 성경 통독만 했습니다. 며칠 안 했어요. 2박 3일.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배운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미디어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도소가 뭐하는 거예요? 교도하는 곳이잖아요. 교화하는 것. 사람 잘 되라고. 학교는 뭐하는 것입니까? 좋은 걸 배우는 것이잖아요. 군대는 뭐하는 것입니까? 강하게 훈련시키는 곳이잖아요. 뭐 그런 본래 뜻도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 뜻도 많이 일어나죠. 교도소 갔다 나오면 더 많은 범죄가 돼요. 왜 교도소 안에 많은 지식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양한 범죄꾼들로부터 내가 몰랐던 다양한 죄를 많이 흡수하는 아주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나와요. 공부 잘하라고 학교 보내왔더니 교회에서는 스마트폰도 안 하는 거 게임도 안 하는 애들이 학교에 갔더니 많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들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아요. 지식의 문이 풍성히 군대에서 체력 단련하고 적과 싸우려고 했더니 쉬는 시간마다 많은 것을 들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말하고 나누는가 이것이 나의 영성과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죄의 문을 막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가 있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잘 만나서 수다 떠는 사람은 수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 만나서 남 불평하고 비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을 피하라 그랬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뭐 간증, 소감 이런 걸 통해서도 죄의 문이 안 열려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을 열어놓는 지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짜릿하고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드라마틱하고 엑사이팅하고 막 이런 간증을 시키지만 제가 간증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체크를 합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덕이 되고 죄의 문을 열 만한 것은 완화해서 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속이거나 감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죄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뉴스거리에 뭐 죄에 대해서 남의 가십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죠. 그러면 꼭 클릭해서 그걸 보려고 그러죠. 그게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믿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듣고 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좋지 않은 것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건 모른다고 무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인터넷이 돼가지고 저도 메일을 체크하고 뭐 이러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또 인터넷이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인터넷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열면은 거기 뉴스도 나오죠. 또 호기심 있는 뉴스 있으면 또 클릭해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우리 사역자들한테 오는 메일도 있고 해서 안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시간을 딱 정해서 한 번 딱 열기로 해가지고 사역자들에게 그 시간에 다 보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도 한 시 오면 한 시에도 열고 두 시에 오면 이게 도대체 맨날 인터넷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해서 한 번 열고 그 다음에는 뭐 오후에 저녁 때는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늘 뭐 호기심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시간도 낭비할 뿐더러 쓸데없는 뉴스와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카톡이나 인터넷은 절대 제가 안 엽니다. 아무리 급한 게 왔어도 아예 열질 않아요. 왜? 예배 방해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는 데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 뭘 보내. 뭐가 센스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왜 안 보시냐.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러니 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마 이제 제가 타협을 해가지고 뭐 급한 건 하긴 한데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좋은 것을 봤습니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열려고 그러는 편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하려고 노력하지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보려고 하고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뭐 또 새로운 뉴스가 없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관심 있게 봐요. 뭐 또 새로운 내가 모르는 은혜 받은 성경 없는가? 막 아침에 창세기 봤다가 저녁에 계시록 보고 또 막 아모스 보고 막 인터넷 찾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상 드리고 제가 식사 사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네. 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남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관심 망해갔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그건 다 사단의 미끼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오직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세요. 이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혼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즉 선악과에 대한 뱀이 사단이 지식을 주지 않았으면은 선악과 따먹는 일은 없었겠죠.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지식을 누가 안 가르쳐주면 이혼할 일이 없어요. 이혼한 사람은 왜 이혼하겠어요? 이미 인터넷과 영화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혼에 대한 지식을 문을 열고 들어받은 거예요. 내가 이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혼됐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마치 내가 선악과를 아무 뭐 지식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라는 거예요. 악한 지식은 자꾸 섭다가면 안 됩니다. 음란에 대한 지식을 몰랐다 그러면 음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음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음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입니다. 선악과는 절대 따먹을 수 없다는 그 지식만 가지면은 따먹을 수 있는 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지식을 절대 지키면은 이혼이란 지식, 저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관심을 간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곧 뭐겠어요? 사단의 일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다툴 때마다 할 말 못할 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화나고 싸우고 다툴 때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에. 근데 주로 막가는 말을 많이 하죠. 가장 막가는 말이 헤어지자, 이혼하자, 못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의 앞에는 막가는 말이에요. 악한 말, 음란한 말, 부정적인 말, 이혼하자는 말, 이건 사단에게 내가 자원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는 알고 말해야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시편에도 말했죠. 네가 저주를 퍼붓는 말이 하니까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한 번도 이혼하자 말하는데 갑자기 이혼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혼할 마음을 품고 이혼할 감정이 생기고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고 그 자기가 한 마리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한 것을 여러분들 취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그대로 있어요. 사단이 다 듣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혼이 왜 이혼됩니까? 이혼하는 많은 영화를 보고 불륜의 많은 영화를 보고 이혼한 사람의 많은 얘기를 듣고 듣고 보고 말한 그 결과가 이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장난을 많이 하는 애가 나중에 결국 불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혼은 아픈 것이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또 원치 않게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에 의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새로 회복되어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 문제로 인해서 평생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과 쇠사슬에 매여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고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이혼 문제까지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묶여있기보다는 하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모든 사람은 돌을 들고 치려 했지만서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 지은 그 죄 다시 죄 짓지 말라.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나간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값진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 같은 과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잘 숨기고 치유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다시 회복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